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대응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가졌다면서 양국 안보, 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협력 대응 등 역내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이 자리에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외 메시지 발신 및 단합된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을 파견하는 등 유엔사에 기여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데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가 인태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향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심화를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타이완 대표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타이완 방문을 요청했다고 타이완 대표단이 밝혔습니다. 타이완 대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린 신이 타이완 APEC 대표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년간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헌신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타이완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만남에 대해 단순한 만남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 전에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타이완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몇 안 되는 국제회의 중 하나로 타이완은 중국 측의 반대로 총통 대신 대표를 파견해 왔습니다. 한편 린 신이 타이완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16일 초강력 태풍 마니가 접근한 것에 대비해 수만 명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수십 건의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에 따르면 최대 풍속 시속 185km의 강풍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한 태풍 마니는 이날 현재 루손섬 동부를 향해 이동 중이며 홍수와 최대 3m 크기의 폭풍 해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16일 밤에서 17일 새벽 사이 카탄두 아네스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콜 지역에서는 이미 약 18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한 달 새 태풍이 5차례나 덮쳐 피해 규모가 커지고 복구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달 하순부터 태풍 짜미를 시작으로 콩레이, 인싱, 도라지 등 4개의 태풍이 잇따라 상륙했으며 이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160여 명이 숨지고 6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백악관 대변인의 대선 기간 캠프 내신 대변인을 맡았던 캐롤라인 네빗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캐롤라인 네빗은 역사적인 나의 선거운동에서 내신 대변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면서 똑똑하고 강인하며 매우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녀가 대변인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 지명자는 1997년생으로 올해 27세이며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빗 지명자는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공보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조상진이었습니다.
단풍 지고 나뭇잎 떨어지는 계절, 가을의 끝자락인 11월에도 클래식 음악 역사에 중요한 작곡가들의 생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남다른 노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았던 음악가들은 그 이름으로 남겨놓은 작품과 선율로 세상에 울림을 주고 또 그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조성민입니다. 오늘은 11월에 클래식 작곡가들 소개합니다. 또 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작곡가 안톤 루빈스타인의 로망스부터 들어보실까요?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프랭크 브리프가 이끈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톤 루빈스타인의 로망스 내림 2장조 작품 번호 44의 1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프랭크 브리프가 지휘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톤 루빈스타인 1829년 11월에 우크라이나와 아주 가까운 러시아 땅에 살았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피아노 치기를 가르쳤다는데요. 나중에 루빈스타인은 프란츠 리스트하고 실력을 비교할 정도의 피아니스트가 됐고요. 음악 교육의 명문으로 꼽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세웠고 당시 귀족들만 받을 수 있었던 음악 교육을 서민들에게 대중에게도 열어서 러시아 음악 교육의 대중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음악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악에서도 러시아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시대여서 독일식의 서정적인 음악을 추구하던 안톤 루빈스타인은 비판도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등 루빈스타인을 잇는 그 러시아 음악가들의 활동, 루빈스타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업적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월에 태어난 클래식 음악가들, 작곡가와 함께 음악 여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카를 마리아 본 베버도 11월의 작곡가입니다. 1786년의 11월, 신성 로마 제국 시절에 지금의 그 독일 함부르크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리베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멘델스존과 슈베르트, 슈만을 포함하는 이 독일 낭만파 음악의 핵심 인물이 베버고요. 오페라 마탄의 사수 등 여러 오페라가 이 베버라는 음악가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 작품입니다. 아버지가 극단의 음악을 담당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연 현장, 배우들과 상당히 익숙했고요. 바로크 시대 음악의 대가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한테서 작곡을 배웠답니다. 베버는 15살이 되기 전에 이 가극을 만들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18살에는 프로이센 왕궁의 극장 악장으로 독일 여러 지방을 돌면서 활동했을 정도이고요. 유럽 곳곳에 베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오페라 마탄의 사수 덕이었답니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마법의 총알을 쏘는 명사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빠진 한 젊은이가 사랑도 일도 뭐 모두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악마를 찾아가서 생기는 그 사건이 중심에 있는데요. 백발백중이라는 마법의 총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지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팔았다고 해도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사격대회 우승을 코앞에 둔 청년. 마지막 총알이 악마가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젊은이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카를 마리아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 로이 굿맨이 지휘한 하노버 밴드의 연주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방송합니다. 클래식 고전 음악과 또 음악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태어난 클래식 작곡가들을 찾아보니까요. 루빈스타인과 베버 말고도 러시아 작곡가인 알렉산드르 보로딘, 이탈리아의 그 가이타노 도니제티, 바로크 시대 작곡가죠. 프란시스코 쿠페랭, 마누엘 데파야, 또 미국의 현대음악가 아론 코폴랜드, 또 기타음악의 대가입니다. 프란시스코 타레가와 호아킨 로드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클래식 음악 작품이 상당히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깊은 울림의 목소리, 이탈리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1800년대에 활약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아주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제일 유명한 아리아를 골랐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아디나라는 여성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스페인 시골 마을에 사는 가난한 청년 네모리노가 주인공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가짜 약장수가 파는 가짜 약인데 사랑하지만 부잣집 딸인 아디나에게 그 마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약이라도 써서 아디나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네모리노,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군인이 되면 주는 지원금이었는데요. 이 네모리노의 순수하고 절절한 사랑의 마음, 결국 아디나도 알게 되고요. 자신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아디나를 본 네모리노,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리아가 바로 남몰래 흐르는 눈물입니다. 조아키노 로시니, 빈첸초 벨리니와 함께 벨칸토 오페라의 최고 작곡가로 꼽는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제티. 1797년 11월에 태어난 음악가고요. 도니제티가 30대 중반에 만든 이 사랑 노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 200년 가까운 세월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1988년 2월에 독일 베를린의 도이체 오페라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중들의 박수가 무려 1시간 7분 동안이나 이어졌답니다. 무대 뒤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관객들한테 인사하는 커튼콜이 무려 165번이었다는 기록, 기네스가 인정하는 세계 기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듣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리노 보나블론타가 지휘한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 니노 보나볼론타가 지휘한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1월에 태어난 클래식 작곡가와 클래식 음악 여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민악파 음악가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보로딘, 1833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의사였고 과학자였고 또 군인이었는데요. 모테스트 무소로그스키를 통해서 러시아 민족주의를 강조하던 음악가들을 만나기 전에도 틈틈이 작곡을 했다는 음악적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로딘 하면 현악 4중주 2번 녹턴이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작슨의 바이올린과 프랭크 브리프가 이끈 콜롬비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1월에 태어난 클래식 작곡가 소개하면서 클래식 음악 여행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오페라 아리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작곡가 도니체티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의 오페라 목유병의 여인의 아리아 이 얼마나 화창한 날인가요? 입니다. 벨리니는 당시 대부분의 음악가가 그랬듯이 교회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5살, 6살 나이에 작곡을 했답니다. 전문 음악원에 들어가서 또 유명한 작곡가에게서 음악을 배웠고요. 오페라 음악을 만들고 또 그 이름을 날린 이탈리아의 오페라 전문 음악가였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실 날이야 이 얼마나 화창한 날인가요가 흐르는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과 함께 오페라 노르마가 이 벨리니의 작품으로 제일 유명하고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룬 오페라 카플레카와 몬테규가 덴타의 베아트리체라는 작품이고요. 청교도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 거장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빈첸초 벨리니의 작품입니다. 미국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아리아 이 얼마나 화창한 날인가요? 듣겠습니다. 11월에 태어난 클래식 음악가, 스페인이 자랑하는 작곡가로 기타 음악의 거장 호아킨 로드리고와 프란시스코 타레가도 있습니다. 타레가는 1852년 11월에 태어나서 1909년까지 살았고요. 로드리고는 1901년 11월에 태어나서 20여 년 전인 1999년에 세상을 떠난 20세기의 음악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스페인 기타를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지는 그 클래식 음악 작품에서 주 선율을 이끌어가는 악기로 스페인 기타를 인정받게 한 역할을 한 음악가입니다. 어릴 때 병으로 시력을 잃었던 로드리고는 다양한 분야의 음악 공부를 하면서 작곡가로서의 실력을 쌓았다고 하고요. 아란후에즈 협주곡, 안달루시아 협주곡, 귀인을 위한 환상곡 등 자신의 모든 작품을 점자로 남겨놓았답니다. 프란시스코 타레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기타를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실력을 훌쩍 넘어선 재능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8살쯤부터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하게 됐다는데요. 안드레스 세고비아, 나르시스 예페소 등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따르는 기타 음악의 대가입니다. 먼저 타레가가 창안한 기타의 떨림 주법입니다. 트레몰로 더욱 신비하고 애절한 소리를 내는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 호주의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호아킨 로드리고의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아란후에즈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는 스페인의 기타 연주가 페페 로메로 또 네빌 마리노가 이끈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드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